찬송가 39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6월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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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구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게 울어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마음,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던 교만과 불의를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단기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한 주간의 시간들을 접고 오늘은 예배자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영벌의 죄의 무게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빚던 자녀로 살게 하셨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주님을 슬프게 한 불순종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의의 옷을 입히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쓰임받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우리 아버지께로 오늘 나왔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참 통치자 되시는 주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옥수수 죽의 구호품으로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허락하셨지만 번성할수록 목이 고닿고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세상 시류에는 민감했지만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많지만 일상 속에서 사랑으로 행함이 부족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저희는 더 좋은 여건에서 넉넉히 누리고 살아오면서도 주님께 기도의 무릎이 약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정직 공의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에게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가슴마다 예수님 은혜 살아가는 부흥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권리로 이 백성을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법안이 제정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이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하나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열방의 증인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마병과 병거가 되시는 주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8, 9월에 있을 통영 선교와 불가리아 선교에 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르밧 가부의 축복을 주시어서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 이래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를 놓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불성각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이 시간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기운 부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죄악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으며 말씀의 생주를 간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열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 밖에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6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시 선교사역 중이신 전성민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학기 기간 동안 학기 목장으로 권장합니다. 예배 담당자는 정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퇴실 시 냉방기기 전원과 조명을 반드시 꺼주시고 문단속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는 본관 옆 분리수거장에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쓰레기는 본관 5층 식당 내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당 방학 기간은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이니 말씀과 기도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교회의 공정 예배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가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는 주 수요 예배는 저희들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주보하고 이름이 조금 다르죠. 선교 이렇게 보안국이어서 이게 대회로 내보낼 때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내보내느라고 PPT에는 조금 이름이 다르고 선교 지역도 저희들이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주보에는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선교 보고는 유튜브로 송출되지 않고요. 현장에서만 이제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이 더 현장에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주간 또 여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의 소식입니다. 전원석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함께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이한규 집사님 동의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아기 있는데요. 김정현 집사님, 박진주 집사님 가정에 김태호 우리 아들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놀랐네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현 집사님 또 박진주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태호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태호의 가는 모든 길에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고 사랑받는 주의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며 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등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때도 우리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이삭기의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 1년의 절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살아가는 모든 날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시험들고 아픈 날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는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주의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칭찬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을 회복해 하시고 드리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삶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과 성도들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그 세포조직 하나까지라도 힘을 얻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고린도전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방언이 궁금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 다 한번 하시죠?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방언은 사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과정 속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성도들이 이 방언에 한때는 중독되다시피 해서 방언은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가서 참 방언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드렸습니다. 예배 마치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새벽기도 마치면은 그렇게 방언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모이면은 너 방언 받았냐는 이야기를 하도 해가지고 방언은 받아야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또 은혜로 주어지긴 했는데요. 21살 때 교육전사 때 대구에 있는 뭐 교회 교육전사로 이렇게 섬겼을 때에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기도원이라고 해서 산에 있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 도심 안에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학생들 데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조금 과장해가지고 과장하고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무단 구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뭐 인도하시는 분이 원장님인데 권사님인가 하시는 분인데 막 앞에서 인도하시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마이크에다가 인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마이크에다가 막 바람 소리를 집어넣고 그래요. 후 이렇게요. 그리고 북치고 막 하는데 와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것도 다 있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우르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원장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따라하라고 했는데 따라하니까 뭐 이렇게 몇 마디 했어요. 그러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니까 그 옆에 손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 흔히 하는 이제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대요. 원장님 손을 잡으니까 다 막 이상한 방언을 하고 하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손을 놓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떤 현상인가 그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못 가겠더라고. 아, 이거는 뭐 진짜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방언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 안에 뭔가 조금 미스테리처럼 풀려지지 않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또 방언을 하고 있는 분이나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안에서 방언이 갖는 의미와 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피차가 오해하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의 은혜가 있었죠. 각 나라의 언어들로 각국에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각 나라의 언어들, 분명한 랭귀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과 19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 안에서도 베드로가 갔을 때에 설교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현상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때에 몇몇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으로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방언에 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사도행전에서의 전개 방식과 함께 그 현상이 에베소에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스토리의 전개 방식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시작할 때 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현상은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이 갖는 기능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방언의 역할이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이 방언의 역사, 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방언과 예언의 역사 마찬가지로 그것은 명확하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방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방언은 조금 그것과 결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의 방언과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무엇하는 은사도 있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 은사가 가지고 있는,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방언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또 방언을 이렇게 은사를 받으셨지만 이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해서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방언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구절을 계속 보여주시죠. 이 방언은 지금 여기 보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적 개념에서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어지는 방언들은 사람들에게 했던 방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주 신령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방언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영어로서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이것이 갖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와,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모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옆에서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는 명확하게 일본어로 들렸습니다. 아, 진짜. 왜냐면 제 이곳 외국어를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해석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실례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명확하게 일본어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와, 놀랍다. 이게 방언 기도구나. 그런데 제가 이 보면 빼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이게 방언인가 싶은 그것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1부 새벽기도 마치고 2부 새벽기도를 하는데 2부 새벽기도 가운데 한 분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휘파람으로 새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분은 그 한 주 구석에서 휘파람으로 부는데 이게 보통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고요한 가운데 음악이 나가고 휘파람으로 그 여러분 새소리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래? 그랬어요. 아, 이게 방언이라고. 여름 되면 8월 달이 되면은 이제 교경협이라고 우리 교육자들 또 사모님들 같이 가서 이렇게 수련회하는 교경협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이 막 뜨겁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제 뒤에 전도사님인지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는데 요 두 마디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라깔라 똑갈라미 똑갈라미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을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뒤에서 내 귀에 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아니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제가 적었습니다. 단어를 적어보니까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걸 제가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 그러니까 또 할 말은 또 없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신령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건지 본인이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 분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통역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방언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은 무익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통역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방언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언만 못하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2부 마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13절 말씀 보여줄까요? 여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통역하는 걸 같이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방언은 무익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 시간에도, 두 시간에도, 세 시간에도 안 지쳐요. 아주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흉내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하다 하고 싶을 때 방언을 흉내를 내봤는데 이거 못할 짓이에요. 방언으로 흉내 내면서는 10분도 기도 못하고 5분도 기도가 안 됩니다. 혀가 꼬이고 말려가지고 이게 마름이 안 되어져요. 기도도 아니지만 흉내를 내봤을 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그 결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신령한 은혜를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고 통역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통역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에 대한 은혜는 유익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만약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런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방언으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제가 방언으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0분 동안 방언으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하겠어요? 내뱉어버렸어요? 저게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 목사가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자기 해석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게.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방언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방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이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것이지만 공동체 앞에 드러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통역이 없을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여기 우리 이사께서 말입니다.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같이 통성기도 하고 공적기도를 같이 나눈 다음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다 방언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야, 기회는 이때다. 방언을 한번 멋지게 내가 한번 읊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에 대놓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시끄러워 기도를 못하겠네. 가자 그러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 방언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멈추고 다시 제 워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이 되게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이나 거문고나 나팔이나 만약 그것이 자기들이 그 악기들마다 분명한 음역대가 있고 그 기능들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악기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 말들로 서로 나누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방언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익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한 은사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과 15절 말씀부터 계속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1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거기까지 한번 멈춰보도록 하죠.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은 방언으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을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무엇으로도 기도하라고요?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 평소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쪽으로 쏠려서 방언기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할 사람은 계속 해라. 그러나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언기도 할 때에 수요 예배 후에 금요 기도 후에 새벽 기도 후에 그때 우리가 이 방언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방해를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조용하게 혼자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혼자만의 그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언기도 하는 게 유익합니다. 아니면 산에 홀로 가서 산기도로 막 목이 터져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질서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스탑합니다. 스탑하고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옆에 누가 또 있습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통변자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통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질서를 따라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통역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맞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방언 찬송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요즘에 보면은 방언 찬송이 막 유튜브로 나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방언 찬송이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 찬송은 되게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무분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방언 기도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16절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읽고 말씀을 좀 더 제가 풀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예를 들면 영적 권위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누구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어떤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이 정말 축복인지 아니면 짓거리는 건지 아니면 사탄의 메시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악용해서 말이죠. 내가 널 위해 축복기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방언인 것처럼 신령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를 가스라이팅 했을 때 성도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의 영적 권위로 그것은 종교적 폭력이죠. 제가 한남동에 사역했을 때에 입신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입신하는 모녀가 있었어요. 전라도 어디 기도원에 가서 입신하는 것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기도원 원장이 천국 언어를 막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자기들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테이프도 저한테 줬어요. 그 원장이 했던 천국 메시지를 저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녀를 앉혀두고 교회 그 칠판에다가 그러면은 저도 천국 글씨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제가 저도 천국 언어를 막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천국 언어를 막 풀어줬어요. 제가 천국 언어를 썼겠습니까? 천국 언어가 뭔지 글자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써놓고 푸는 게 제 뜻이죠. 그 기도원 원장이 천국 글씨를 썼다고 그러고 풀어내는 것이 그게 여러분 타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마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악용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건 분간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할 때에 반드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변이 없으면 이 방언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잘못된 방언으로 방언의 형태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전혀 열매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이끄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도 꼭 기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셔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특출한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등한 그 위치에서 동일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인 것뿐이지 방언의 은사가 특별하게 더 신령하다든지 더 능력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본인 스스로 생각했어도 되지 않고요.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방언을 못 받았나 봐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가 없지만 아마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유익한 여러분에게 은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방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방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위축된다든지 방언하는 사람을 더 우르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 가운데에서 진짜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굳이 은사들이 이렇게 나열한 순서를 따져본다 그러면 방언은 저기 끄트머리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이 특별하게 탁월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의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겠냐 그러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이라 그러면은 12장 31절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13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예.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그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1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14장은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빠져버리고 난 방언과 사랑이 빠져버린 예언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으로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과 즈음해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이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 방언을 하려고 애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을 사용할 때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통변을 통역을 세워서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방언 못해라고 이야기하세요. 방언을 하는 분들도 방언을 나는 방언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피차 간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성도들 간에 뭔가 영적인 이 갭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것도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지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의 은사들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은사를 오직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